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원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던 중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날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제 몇년 전에 우리 청년부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에스겔서 초반의 설정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참고 구절, 온라인 주보에 나와 있는 참고 구절 1번으로 한번 보시죠. 아니면 성경을 펴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기 굉장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지금 이 문장 안에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문은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스겔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은 정황.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임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한 300개쯤 썼는데 하나도 안된 거야. 아무 곳에도 연락이 안 와.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뭐 쫄딱 망했어요. 집이 다 망해가지고 집이 막 파산하고 내가 주식에 투자한 주식은 반토막이 되고 막 깡통이 되고 그리고 막그 사람들은 막그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집 내놓으라 그러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참고 구절에는 없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사 때에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먼 이역만리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발강가에 왜서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한탄하면서 왔었는지 요단강을 떠올리면서 왔었는지 어쨌든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데 이게 서른째 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른째 해가 잡혀온 지 서른째 해인지 아니면 이 당시에 유다의 어떤 왕이 다스렸던 그때로부터 서른째 해인지 바벨론 왕의 그 연호를 이야기하는 건지 애매한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 서른째 해라는 거는 그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언제 처음으로 제사장직에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느냐 하면 이제 만 30살이 이제 지나면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드디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나이가 되었지만 성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종의 실업자 상태가 된 거죠. 막막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에스겔이었으면, 에스겔 같은 처지였으면 서른이면 딱 이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한 스무 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생 망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가 망했어요. 내가 아무리 저축해도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뭐 영어 시험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직무를 잘 볼 수 있게 해서 준비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에스겔이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이렇게 압도를 하죠. 자, 그리고는 뭘 하시냐?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과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분이신가를 그 당시에 에스겔이 속한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징 언어들을 통해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뭐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형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의미를 뭐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1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한 생명체들, 그 다음에 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압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어마어마한 환상, 기괴한 환상, 그 위로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위로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빛이 그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뿌리째 뽑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다 비웃죠. 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니네가 이렇게 될 동안 뭐 하고 있었냐? 혹은 야, 니네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라면서 니네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면서, 너네 그렇게 율법을 안 지켰다면서, 그래서 너희 신이 노하셔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이방에 팔아버린 거라면서 라고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은 이거는 참된 성전의 일종의 그림자예요. 참된 성전을 잠깐 하늘을 여셔서 에스겔에게 얼핏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장 직무는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내가 이제 그 원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직무가 원래 의도하고 상징했던 더 큰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지금 부름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 에스겔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폐허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폐허 위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인간의 지식으로 막을 수 있었던 폐허라면 폐허가 안 되겠죠. 인간의 어떤 돈으로 막을 수 있는 폐허였다면, 이 지경이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묵시,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황된 걸 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꿰뚫어서, 우리의 현실을 지나서, 우리의 현실을 참되게 있게 만드는 실제하는 내용이라는 뜻으로서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은 그냥 얼토당토 아는 내용이라는 뜻의 의미로서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참된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 실제 현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실로 이 하나님의 환상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형상이 에스겔의 이 폐허 같은 에스겔의 삶을 덮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폐허를 덮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현실은 어떠냐? 환상을 봤어요. 우리 사실 신앙인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조건, 인간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의 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현실적이려면 이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 너머에 있는 참된 실제를 바라보는 이들만이 정말 현실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역설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했을 때 그 현실이 나타내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돈이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너의 행동이 돈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이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현실을 잘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이 현실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현실의 목표가 되거나 현실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현실의 어떤 현실을 잘 살기 위한 도구는 중요해요. 내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현실적인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 너머에 더 큰 내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더 큰 터, 더 큰 배경, 참된 실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우리 돈 버는 법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그 목회자에게 저에게 찾아올 때 어떤 연애의 어떤 팁을 바라시고 자기 연애의 성공을 위한 어떤 조언자로 저를 생각하시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 한 23년 사역 동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떤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청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저희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감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현실되게 하는 더 큰 현실을 봐라 라는 거예요. 이 더 큰 현실이라고 하는 구도, 더 큰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현실, 그게 취업 문제든 결혼 문제든 그게 내 삶의 이런 구체적인 문제든 거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가 성전이 망할 거고 성전이 무너질 거고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본격적으로 망하기 전에 조금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지금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자, 그리고 내 얘기를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에게 가서 해야 돼. 자,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에스겔이 얘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겠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에스겔 선지자여,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회개합니다. 막 무릎을 꿇고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여러분들이 매 주일 이곳 청년부 예배 시간에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에스겔서에도 일어나는 거죠.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보실까요? 참고 구절 3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두 번 강조하시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야, 차라리 네가 외국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들을 거야. 새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니까.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제일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겔에게 다짐을 시킬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굳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네 이야기 안 들을걸?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안 들을 이야기를 왜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그들이 반응도 없을 거고 그들이 오히려 너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나중에 보면 못 살게 굴 거야. 하지만 너는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 뭐죠? 듣지도 않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를 청년부 사역을 하기 전에나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길러보니까 그리고 청년부 생활을 사역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원래 엄마 말은 누가 제일 안 들어요? 옆집에 사는 철수가 안 들을까요? 뒷집에 사는 민수가 안 들을까요? 엄마 말은 그 자식이 제일 안 들어요. 엄마 자식이 제일 안 듣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은 누가 제일 안 들어요? 유다가 제일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안 듣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걸 지금 감수하고 있다. 이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저희 애가 일단 뭐만 얘기하면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어쩜 그렇게 대답이 빠른지 몰라요. 자, 숙제해야지 싫어. 양치질해야지 싫어. 세수해야지 싫어. 동생 때리지 말아야지 싫어. 자, 근데 싫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싫어서 제가 그 얘기를 아이한테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야 돼요. 애가 어떻게 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어떤 권면하는 일에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너 양치해야지 싫어? 그래? 하지 마 그럼. 그래 뭐 이빨 나중에 다 이빨 빼고 네 돈으로 네가 다 임플란트 심으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말로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죠. 억지로 가서 치실을 들이밀고 막 그 칫솔을 들이밀고 하죠.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듣지도 않을 그 이야기를 에스겔 보고 지금 가서 지금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가 원하는 사역의 결과가 나올 거다를 보장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이 그렇게 환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도 이건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걸 봤는지 그 본 거를 이야기해줘도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가둬요. 얘기를 못하게. 그리고 아예 하나님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얘기를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얘기를 하라고 할 때뿐에만 할 때만 그때 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백성들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죽을 지경이죠. 이런 에스겔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쯤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예레미야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참고구절 4번에는 20장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20장 7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해서 굉장히 그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표현이에요. 주님, 주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지자 안 했죠. 주님이 나를 속여가지고 주님이 나를 꼬셔서 선지자를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게 뭐냐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차라리 내가 앞니를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니네 이러다가 망한다, 니네 이러다가 다 큰일 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지 않고 그가 이야기한 거와 반대대로 행동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가두고 심지어 그를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분통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얘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아무도 안 듣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한테 안 주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요즘으로 치면 어디 뭐 약간 어디 그 약간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정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격한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어떤 그 일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마음의 이 곤고함, 괴로움, 갈등 이것들이 예레미야서에 얼마나 표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참고 구절 5번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여는 하소연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날이 저주를 받았다며 내가 등남했다, 우리 어머니가 등남했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날들이 그냥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부정, 우울함,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그 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세상적으로 이 은과 금은 없어도 확신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늘 기쁘고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나는 기뻐하며 춤추리로다, 주님께 손들며 찬양하리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리로다 하면서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종교적 행태를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슬픔의 현실에서는 슬퍼해야 합니다. 막막한 현실에서는 막막해 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같이 그 현실을 겪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그 지진 속에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건 그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길래? 자,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갈등과 괴로움과 미치겠죠.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쭉. 요즘 저희 아내와 제 큰 아이를 보면 둘이 계속 평행선을 그어요. 뭐 이렇게 너 수학 문제 풀어야지. 싫어. 너 안 갖고 오면 너 밥 안 줄 거야. 너 안 지울 거야. 싫어. 너 이거 그럼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너 이거 풀면 유튜브 30분 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 풀고. 한꺼번에 다 풀어오지도 않아요. 하나 풀고 와서도 하고 또 하나 풀고 와서 또 협상하고. 이 엄마랑 그 아들이랑 끊임없는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 계속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에스겔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이스라엘의 이 현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절대로 이렇게 겹쳐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 평행선을 쌓죠. 평행선. 너 이렇게 해야지 싫어요. 이렇게 해야지 싫어요. 이렇게 해야지 싫어요. 그런데 이 평행선이 쭉 올라가서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일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없어요. 끊임없이 평행선을 그어요. 그런데 이 평행선은 하늘과 땅이 달라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평행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너희 말 들어야지 싫은데요. 너희 말 들어야지 싫은데요. 너희 말 들어야지 싫은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쌓다 보니 야곱이 자다가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었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이런 언약이 주어져요. 이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구절 6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이 평행선, 수직적인 이 평행선, 그것을 타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너희는 끝까지 나를 거부해도, 너희가 끝까지 나를 멀리해도 나는 너희의 거부를 끌어안아 그것조차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한 수단으로 삼겠노라. 놀랍죠. 가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현실의 조건이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들 투성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때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제일 좋을 때는 애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썽을 피우죠. 고집을 피우죠. 이제 사춘기에 이제 점점 가까워 오면서 이 만만치 않음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무슨 사고를 칠지 너무 보여, 막. 우리 애를 보면서. 대학생 때 무슨 사고를 칠지 제가 너무 잘 보여요. 제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시기로 돌아갈래? 그 아이가 잉태됐던 시기로 돌아갈래? 그러면 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점점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결혼 전에 제 아내만 만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화려했던 이력이 있죠. 있는데 제 아내와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쩌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 걔는 잘 살고 있을까? 걔는 내가 만약에 걔랑 결혼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런 어떤 만약에 가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다시 반복할래? 그러면 저는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십수년 동안 쌓아왔던 이것들이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못 볼 꼴도 많이 봤죠. 하지만 이 쌓아왔던 이 시간들, 이 주제되었던 이 내용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이라고 해서 자꾸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열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때에 이미 이 세계가 망가졌어요. 인간이 망가졌어요. 제가 만약에 감히 하나님이라면 그때 그냥 지구를 폭파시켜버렸을 거예요. 이제 여긴 끝이다. 희망이 없어. 안드로메다라고 와서 다시 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지언정 이 지구를 보존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죠. 자, 시간이 지나서 바벨탑.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물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불로 다 쓸어버리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창조, 이 우주세계를,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0점에서의 창조라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0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까지 뻗어나가는 그 죄악까지 끌어안아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속은 더 놀라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팽겨치지 않으세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귀를 닫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매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내세야 창조의 하나님이심임을 날마다 날마다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언약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약속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가는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참고구절 8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예요. 이 구약 전통에서 이 야곱이 잘 때 꿈을 꾸었을 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그와 맺으시는데 그래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전통에 의하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언약의 사닥다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평행선을 긋는 이들까지도 끌어안아 이 평행선이 평행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철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평행선을 긋는 내 삶의 현실, 끊임없이 평행선을 긋는 것 같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반대되는 내 삶의 이 현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까요?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세속적으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유익 정도가 아닙니다. 이상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랑과 명예가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여러분들 가운데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아는 자들답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남포교회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커다란 강과 같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성전에서 흐르는 그 거대한 강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강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의 사닥다리에 우리가 아래에 있는 자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심령 한심령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길 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힘을 내어 일어서서 인생의 여정을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남포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